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돼지떼와 바다에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몰살 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몰살시킬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새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난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회당의 여러 가지 것들을 관장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비록 이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성직자는 아니지만은 오늘날로 치면은 평신도 사역자와 뭐 같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고 자칫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들에게 알려지기라고도 하면은 직분을 빼앗기고 또 유대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딸 때문이었죠. 죽어가는 그의 어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은 그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아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 죽어가는 그의 딸을 이제 살려달라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픈 딸이 아니죠. 거의 죽게 된 딸입니다. 누가 오면은 뭐 살릴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다 죽어가는. 위기에 놓인 그런 아픈 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에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그의 딸을 살리려면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일로 인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는 이제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왔지만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 받는답시고 오히려 더 그녀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기까지 치료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왔다는 그런 소식에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가까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접근을 해서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보인 이런 형태의 믿음은 다소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됐죠? 29절에 보니까 혈루군원이 마르고 몸에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 우리 보면은 예수님께서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이제 그녀를 찾게 됩니다. 단지 그녀의 몸만 깨끗하게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녀를 불러 세워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 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녀가 단지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겁니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겁니다. 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말고도 어쩌면은 병에서 고침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몸에 손을 댄 것을 가지고 멈추어 서셨고 또 그녀를 찾으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그녀의 병이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구원까지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혈루증과 같은 이 질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온 것이 발각이 되기라도 하면은 돌에 맞을 수 있었고요. 자칫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알기라도 한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율법으로 이제 그녀는 정죄를 받았을 겁니다. 다행히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병 고침까지도 받고 구원까지도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은 이 접촉을 한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은 이 여인만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의 원칙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나오게 해서 그를 의롭게 하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새 출애굽의 역사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과 접촉해서 더러워지거나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으로 충만하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변화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은 복음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또 우리 전주 제자교회는 그런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물들고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왔던 자녀들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사실 부모님의 신앙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까지 어떤 과정 또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은 복음으로 충만해지려고 하기보다도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욕구들이 강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도 세상에 점점점 물들어가는 그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먼저 세상에 나가기보다도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뭐 그들이 이제 부모님의 어떤 슬하에서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그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먼저 이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 특히 대학 시기에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야, 네가 해볼 수 있는 거 해봐 라고 하기보다도 네가 지금 복음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돼 라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세상에 물들고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 죄된 요소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한 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한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설사 또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된 요소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다고 해도 우리만이라도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은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도 이곳에 있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추구한다면은 설사 교회 안에 죄에 물든 사람이 또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오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권장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부정한 여인을 전혀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죄받을 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담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은 사람, 유법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자신 안에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알아본다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야,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수군거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치유하신 후에 그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친히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에게도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단지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깨끗하게 됐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뭐 죄인이라고 수군거릴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고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옳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전부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저 주님의 몸에 손만 대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다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믿음이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았던 어떤 문둥뼈 병자들과 같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녀가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렸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현현을 느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또 해결받고 싶은데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받고 싶은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물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믿음이어야 병이 낫기만을 바랐던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또 자라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한 죄를 지었고 그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교회에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더욱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이러고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할 때 더욱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쩌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막 죄를 지어라 이런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예, 믿음을 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분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더라도 더욱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죄가 깨끗해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